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을 식별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별하기 위한 대상, 이 사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물과 관찰자, 즉 눈이 있다면 그 사물은 식별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곳에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 그 사물을 식별하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이, 빛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물을 찾아내겠다고 힘써 애쓰고 또 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나거나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두운 삶, 어두운 인생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노력해보고 애써보지만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도 않고 더 막막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략을 짜고 최선도 다해보고 다 해보지만 이 불안한 마음들이 더해지고 그 마음들이 가시지 않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마치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이 나 홀로만 남겨진 듯한 그러한 어두움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오기도 합니다. 바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서 타향상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직접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야곱 앞에서는 여전히 더 큰 두려움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작전도 짜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던 그 결과물입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그곳에 야곱이, 그 에서가 이 400명이라고 하는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대면하고 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 이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은혜의 빛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 홀로 남겨져 있을 그때, 정말 아무도 어떤 손길도 의탁할 수 없는 그때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소망을 우리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우리의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바로 홀로 남겨진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그간 이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딛으면 고향 땅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얍복강 나루터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이끌어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선물도 많이 준비합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극도의 긴장감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잠을 설치고 결국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침상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계속 머리 가운데 맴돌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의 머리를 쉬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차라리 날이 밝을 때 건너다가 형 에서에게 들켜서 몰살당하느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소유물을 먼저 건너게 한다면 고향 땅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강은 건널 수 있지 않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이 깊은 밤에 이 가족들을 다 깨워고 또 모든 식솔들을 깨워서 나루터를 건넌 강 건너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옮겨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건너지 않고 그 건너편에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과 소유를 먼저 안전하게 보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자신은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이곳에 남아서 후일을 도모해야지 라고 하는 나름의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2절, 24절에 그런 여정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동안 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꼭 붙들고 있었던 자기 자식들, 자기 모든 식솔들, 그리고 자기를 대변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얻어냈던 모든 소유물들을 이제 강 건너편에 놓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에서 그 어두운 밤 자기 홀로만 남아있던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모두가 없어진 그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의 나이도 이제 어느덧 97세 정도가 되어갑니다. 고향을 떠난 지도 20년이에요. 이제 아버지도 157세 정도가 되는 많은 연세가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도 소천했습니다. 얼마나 고향 땅에 가고 싶고 이제 남은 그 아버지 이삭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지금 홀로 남은 이 야곱의 어두운 밤은요. 마치 처음 집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정말 불이 나게 도망쳤을 때 그때와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그 밤이 오늘의 이 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현실적 상황 때문에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모든 자아의 의지를 내려놓는 자리, 하나님만 남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고 드디어 그 야곱이 홀로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성숙의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떠한 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죠. 하나님은 어떤 군중 속의 화려한 자리보다 홀로 남겨진 그 외로운 자리에서 가장 깊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놀랍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역사의 변혁이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시작된 그 역사가 그 민족에게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의지와 계획이 다 바닥난 자리,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서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부둥켜 안고 씨름을 시작하죠. 학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구약에 종종 나타나는 사람의 몸을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실제 야곱이 30절에서 직접 표현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처럼 이 홀로 남겨진 그 어두운 밤이 오히려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SNS 끊임없이 쏟아지는 관계들, 또 쏟아져 밀려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고, 더 큰 문제는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빼앗겨버릴 때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두운 밤 이 야복강 나루토와 같은 곳에 홀로 남겨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독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영성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많은 성공과 그리고 명예들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고독감과 또 삶의 어두움의 그늘들이 더 짙어지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서 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켄터키에 있는 겟세마니 수도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그곳에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의 자서전을 하나 남깁니다. 바로 이 7층 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내 안에 계신지를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 상황들을 돌파하려고 세차게 몸부림쳐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부림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두려움과 홀로 남겨진 그 어두운 밤이 그의 삶을 꽁꽁 묶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의 마음에 깊은 곳이 열리고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밀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로 모든 소유를 보내버리고 홀로 남겨진 그 어두운 밤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자아와 이 세상의 소음들을 잠시 멈추고 정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야복강에 있는 이 야곱처럼 그 어두운 상황들을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아내인 라헬과 레아도 얻었고 수많은 재산도 다 얻었습니다. 야곱이 고생은 했지만 갖고자 했던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야곱의 인생의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꺾이지 않으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과 한판 붙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구절을 야곱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때를 써서 축복을 받아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에는 아직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 싸움은 야곱이 건 싸움이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한 어떤 사람이 걸어온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기도의 장면은 아닙니다. 야곱의 상황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홀로 남겨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고 극도로 긴장된 그런 경계심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싸움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살고자 그를 붙들고 씨름하며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야곱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를 붙들고 아마 몸부림치며 싸워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저항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급소를 공격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내려칩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마 야곱은 이 사람이 내리쳤던 그 강력한 한 방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손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꼭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상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름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5절에 표현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야곱을 뭐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앞에서 스스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져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이 어긋난 허벅지 관절은요, 허벅지 그 아래 넓적다리 상단 쪽이래요. 예, 그 뼈는 이 허벅지 관절은요 고대 근동에서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즉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허벅지가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의 힘의 원천이 어긋났다라는 겁니다. 그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완전히 내 힘의 원천이 끊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자아가 꺾이는 그 순간 임하십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과 깨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써 그가 더는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은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꼭 붙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서진 자리, 다 붙들어진 자리,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안 해요. 아직 내 힘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다리가 꺾일 때 우리는 비로소 쩔뚝거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의학적으로 이 뼈는요, 골절 후에 아물면 이 골절 부위가 부러지기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의학적으로 골재형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뼈의 미소 구조가 더 촘촘해져서 다시 재편되어서 이전 것보다 강해지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심어놓으신 놀라운 영적 원리 같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을 수 있죠. 아파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꺾여서 우리 스스로가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선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얍복강 나루에서 씨름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야곱처럼 고통 속에서 아프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함이 생기게 됩니다. 26절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야곱이 이 기도에서 중요한 태도를 볼 수 있죠. 오직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지혜도 아닌 오직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이 간절히 구한 이 축복의 그 간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저는 아마 상상해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젠 전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야곱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 처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강한 사람 야곱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한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위탁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인 거죠. 나의 능력, 나의 힘이라는 이 자아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연약한 뿐임을 고백하면서 그때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 그런 삶과 고백과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무기력과 두려움에 절망만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추구하던 모든 능력과 힘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말씀해 보시면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시는데도 묻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겠어요? 야곱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떤 말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약탈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야곱의 개인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뒤꿈치 잡아서 속에서라도 내 거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단순한 그런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의미에 그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존재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살아온 방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야곱이 그의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 야곱의 정직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정직한 고백 위에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세요. 한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이 견고한 자아와 허물로 점철된 그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에게 이제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엘 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미에는 구원과 승리라고 하는 확신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주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 밝은 해가 떠오릅니다. 한번 30절, 32절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원래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명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둠을 밝히는 해가 돋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이 야곱에게 형에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 아침에 공기를 마시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아침에 뜨는 그 태양도, 또 아침에 마시는 그 공기도, 또 새롭게 보여지는 그 하늘도, 삶의 의미도 아마 완전히 다른 광명의 아침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혼자 솔로로 있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온 세상이 아름다워져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가장 두려운 밤, 가장 궁지에 물린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긴 해였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씨름할 때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 자아의 교만이 꺾이는 그 흔적들이, 그 상흔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죠.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상처를 지닌 채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그 쩔뚝거림이라든지 그의 모든 것들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곱은 약곡항 이 나루터에서 이 나루를 건너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거 이제 저 평생 쩔뚝거리겠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네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고백하면서 건넜을 것 같습니다. 18세기에 존 루테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전문 시절에 노예 무역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 사람들을 짐짝처럼 싣고 또 매매하면서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훗날 목사가 되었고 이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이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이 스승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이 바로 그가 남겼던 그 유명한 찬송시가 있거든요. 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드디어 광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무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때는 불신자였고 방탕한 자였으며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의 종이었던 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그의 신앙을 전파하도록 임명받은 자 존 뉴턴. 주목할 것은요, 그가 노예 무역을 했던 그런 흔적을 애써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과거를 묘비에 명확하게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뒤에 중요한 문구 하나, 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다리를 절며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것처럼 존 뉴턴도 자기 과거를 다 아는 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이 야곱의 씨름 사건 때문에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먹지 않는 관습이 생겼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야곱 한 사람의 씨름이 민족 전체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경험한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은 그 이야기들은 나로 끝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모든 세대에게로 남아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의 부상도 우리의 삶의 상처도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그 고난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쩔뚝거림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의 흔적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곳곳마다 그런 이정표를, 그런 증거들을, 그런 상흔들을 남기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